제9장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 말씀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의 속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문제가 아닌 내적으로 그분을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문제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2-3분이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은 말로만 되지 않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그의 아들을 계시해 주시며 그로하여금 기본적인 계시를 얻게 하여 나사렛 사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이 이상 안에서 모든 성결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며 모든 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며 모든 빛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며 생명도 지나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시오 또한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당신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당신에게는 빛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떠나서 당신에게는 성결도 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안으로 이끄실 때 비로소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만유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곧 사랑이고 성결이며 의와 구원과 구속과 해방과 은혜와 빛과 역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에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들이 많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계시 앞에서 어떤 것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며 베드로, 야곱, 요한도 사라집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그분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또한 만유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자 둘레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둘레도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중심과 둘레이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린 후 그의 기본적인 체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게 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려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고 당신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인식은 공급의 근거가 아닙니다. 사역은 부분적인 인식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역을 가진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알며 그분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만유가 되게 하시며 만유 안에 충만하시도록 한다면 그리스도는 공급되는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그날부터 성경은 당신에게 살아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게 하지만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지만 계시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길에는 애워싸 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겠지만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빛비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며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연구하는 문제가 아니요 상고하는 문제도 아니며 완전히 긍휼의 문제요 계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보고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그날부터 당신에게 성경은 새로운 책이 될 것이고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본래 많은 말씀이 당신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다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성경 안에 당신이 전파하여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볼 때 당신은 아, 이제 분명해진다. 당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해지고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성경을 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얻은 기본적인 계시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심지어 바울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누구에게 이 기본적인 계시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았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보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하나 어떤 사람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때 당신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생각하며 추구하지만 여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 안에 충만하소서 당신이 만유이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실 때 우리는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영적 체험이 다 지나갈 것이고 과거의 모든 일도 다 지나갔으며 과거의 모든 추구도 다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나의 사랑, 믿음, 의, 성결, 승리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이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어서 그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계시입니다. 이 기본적인 계시로부터 당신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에서 당신은 성경을 알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내적으로 완전히 분명해져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본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말씀이 이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기를 배우고 어린아이같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소를 알려면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에다 소 한 마리를 그리고 한쪽에다 소라고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어린아이를 실제 소 앞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종이에 그린 소와 살아있는 소 중에서 어떤 것이 참으로 어린아이로 하여금 소를 알게 합니까? 그림의 소는 종이에 그려진 소의 크기로 인해 어린아이로 하여금 소를 그만한 크기로만 알게 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에게 실제 소를 보여준다면 그의 이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소 한 마리를 보았을 때 그는 소에 대한 어떤 인상은 받았지만 그것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종이에 그려진 소를 가리키며 이것이 소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는 쉽게 이해하게 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한번 보여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번 본 다음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성경책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오를 때 기타 모든 것이 옳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오를 때 기타 모든 것도 제 위치에 있게 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도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성경만 가지고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식물에 관한 책에서 어떤 식물의 잎사귀는 어떻고 꽃은 어떤가를 읽고서 산에 가서 찾는다면 결코 찾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글을 아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이나 그림으로 물체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산으로 가서 책에서 말한 그 식물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사진을 볼지언정 결코 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을 알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바울이든 베드로든 누구이든 간에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에 대한 계시를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길은 그리스도로부터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문제는 당신이 성경만으로 사람을 공급하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주님에 대한 계시와 접촉과 기본적인 봄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본적으로 본 것이 있다면 자연히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은 날이 갈수록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적인 주님에 대한 인식이 먼저이고 성경을 통한 주님에 대한 인식은 나중입니다. 주관적인 인식을 가진 후에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옳고 일치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 있다고 보았던 모든 것이 각각의 용도를 갖고 있고 중요치 않다고 느꼈던 것들도 중요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요점이 서로 연결되고 일치되며 한 가지도 패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은 성경을 아는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당신이 본 것은 성경과 상응하고 일치됩니다. 당신은 한순간에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성경의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빛과 계시로부터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상을 가진 사람은 두뇌를 의지하는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경을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시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집에 가서 연구하지 않고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즉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 성경을 외울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비록 그들이 성경에 익숙하였으나 그들의 성경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도록 헤롯을 도왔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니, 이러할 정도로 성경에 익숙하다니, 성경을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니.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가지 한 가지가 끊임없이 성경에 응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루어진 많은 일에서 적어도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그들의 옷가와 전대에 적어 놓았었지만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었으며 성경의 교리를 말할 수 있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성경을 접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책으로 읽고 학문으로 연구하고 교리로 연구하여 교리의 어떠함은 아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주를 몰랐습니다. 당시 또 하나의 무리는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까지도 사람들은 그들을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들 안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때 그는 속에서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직분으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의 인격으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역사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 자신으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시입니다. 온 교회가 이 계시 위에 건축됩니다. 학문 없는 범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또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래 마태는 성경을 모르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볼 때 구약을 매우 많이 이해하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알게 되자 그는 모든 것에 대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림을 보고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보고 그림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서 그 다음 책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한 형제를 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사진을 당신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보자마자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당신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당신은 그분의 책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성경의 순서를 바꾸어 놓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성경을 알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알려고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은 성경을 알 수 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마태와 베드로의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읽은 한마디 한마디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차이점을 모를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유대인, 곧 유대 땅에서 구약 안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밖의 것에 근거하여 구약을 읽는다면 구약 전체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여전히 구약을 기묘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마태와 요한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보고 나서 즉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그들 안에 계시해 준 후에 구약에 대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읽는 것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서 4장까지에서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성경 자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자연히 성경을 압니다. 오늘날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여러 해 동안 읽었을지라도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본 다음 다시 돌아가 성경을 읽는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새로운 책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 때 성경을 알게 됩니다.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가 있을 때 성경에 대한 계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서 주님을 알았다고 해서 다 계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충분한 체험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두 사도가 이러했고 바울도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록 성경에는 익숙했지만 주님을 몰랐습니다. 비록 바울이 좋은 바리새인이었고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으며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나 여전히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도처에서 핍박하였습니다. 사람이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아도 주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를 비추실 때 비로소 그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주님을 미워했고 주님을 핍박했으며 도처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교회를 심하게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어둠에 있던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비춤을 받을 때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는 즉시 주여 뉘시오니까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무릎꿇음이 참된 무릎꿇음이요 이런 엎드러짐이 참된 엎드러짐입니다. 바울의 몸이 즉시 엎드러졌고 바울 자신도 무릎 꿇어졌습니다. 바울의 온 존재가 쓰러졌습니다. 혈육의 몸을 가진 바울은 거꾸러졌고 이면적인 바울도 거꾸러졌습니다. 이 계시를 얻은 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신서에서 당신이 보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줍니다. 그에게 구약 성경은 열린 책이 되었고 살아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닫힌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명석하고 학문을 쌓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엉뚱해지고 이 책을 이상하게 봅니다. 당신이 이 책이 너무나 귀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당신은 이 책을 분명하게 보겠지만 그들은 모호하게 볼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주고 그를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들을 계시하심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을 아는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해 이런 단계에 이끌릴 때 바울은 많은 서신을 쓸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고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당신은 구약 성경에 대해 분명한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인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는 먼저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시작해야만 성경을 인식함으로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코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큰 빛을 얻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은 후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유대인들은 그가 전파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었으므로 바울이 유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며칠 전에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말씀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성경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익숙하도록 말씀을 읽는 사람도 말씀의 사역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한다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강하고 철저한 빛비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을 넘어뜨릴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이며 180도의 전환을 갖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주님을 알 때 성경은 당신에게 새롭고 열려있는 책이 되므로 당신은 성경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계시를 사도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에게 계시가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으며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이러한 인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인식이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반석을 우리는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인식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인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음부의 문은 이런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이는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는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는 계시로 말미암아 아는 것입니다. 혈육의 몸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당신에게 들려줌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 곧 혈육의 사람이 성경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나사렛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계시로 말미암아 얻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곧 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응당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는가의 여부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며 또한 마태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계시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당신이 성경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당신은 결코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계시가 없다면 교회는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얻어야만 합니다. 계시를 얻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의 능력과 생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인식을 주고 무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줄 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단지 성경책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초 베드로와 마태와 요한 혹은 바울에게 발생한 일들이 그에게 발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가 성경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 않으나 주님에 의해 거꾸러지는 단계에까지 이끌림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초월한 분이심을 아는 특징을 갖게 됨을 볼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사람만이 성경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전파할 때 그는 아주 좋은 말씀의 사역을 갖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고 성경을 익숙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성경 해석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누가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른 채 겉에서만 성경을 만진다면 그에게 말씀의 사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말씀의 사역이 내적인 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한 단락 한 단락에 대한 계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계시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성경을 외울 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 밖에 협력이 있다면 성경을 옳게 해석하게 될 뿐 아니라 살아있고 사역에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결여될 때 밖의 것은 별 가치가 없게 됩니다. 내적인 것이 통할 때 밖의 것은 자연히 통하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다음 사람은 이것을 근거로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사람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땅에 엎드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똑똑한 두뇌가 있고 보다 부지런하며 참고서를 볼 줄 알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역은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거꾸러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원하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 그를 비추심으로써 그가 모든 것에 대해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이 계시는 당신으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사람은 긍휼을 구하여 자신의 뜻을 밖에 두며 자신의 결정을 밖에 두고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심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 그분을 주라 시인하도록 그분께 빛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이후로 당신이 만유이심을 시인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 안에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빛이 당신에게 임할 때 자연히 말씀이 선포되고 당신은 말씀의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는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결국 사람들이 받아들인 성경을 성령이 그리스도로 번역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기본적인 계시와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으로 번역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좀 특별하게 들릴지 모르나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아는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인격이며 성경 안에 충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익숙하여 어느 단락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줄거리를 말하며 어떤 가르침을 말할 때 확신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뒤에 번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의 기점은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삼기 때문에 그에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 안에 담아 사람들 앞에 가져갑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사람 앞에 둘 때 성령은 말씀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책임을 지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당신은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고 끝나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뿐, 성경을 기점으로 삼을 뿐, 그 외에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 말해낼 때 성령은 책임을 지십니다. 그가 한마디 할 때 성령은 밑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열어주고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요. 이것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얻고 본 그리스도를 말씀에 담아 내보내야만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게 됩니다. 만일 성경에서 출발한 것이고 교리에서 출발한 것이고 가르침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다 전파한다 하더라도 성령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을 말함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질 때 비로소 그는 길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기본적인 인식과 계시를 얻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살아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란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역자는 그가 한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지고 알게 합니다. 이때 교회는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성경 해석을 듣는 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종일관 성경에 대해서만 듣습니다. 이들은 성경 뒤에 주님의 계시가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빈곤해지고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으로 번역하고 그런 다음 성령이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변케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말씀을 말에 내어진 말씀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말에 내어진 말씀을 인격적인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곧 인격이 있는 말씀을 말에 내어진 말씀과 일치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일어나 말할 때 그가 한 말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이분을 성경 안에 담아 말해내는 사람이요 이 책으로 사람에게 공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분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말씀의 사역자로 선출된 자로서 그의 말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갑니다. 성경이 나갈 때 그리스도도 나가며 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빈곤은 사역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비춤을 얻게 하시어 우리가 얻은 계시가 얼마나 부분적인 것인가를 볼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일과 성경 해석이 얼마나 외면적이고 표면적인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루심을 철저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에서 공급할 그리스도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뿐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느 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긍휼을 입을 때 당신은 비춤을 얻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될 수 있다면 나사렛 사람 예수는 곧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택함을 받을 때 당신이 이 책을 전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분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줄 때 당신은 그분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은 이 인격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참으로 말씀의 사역자가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당신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는 주님 앞에서의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이것은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요 나를 통해 그분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 성령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자신이 쓸모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경을 전할 줄 모르고 설교할 줄도 모르며 사람을 가르칠 줄도 모르며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그의 말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에서 자신이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긍휼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지게 했느냐에 있습니다.